같이 기도하고 읽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눈이 와서 길이 미끄러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새벽도 사랑하는 모든 종들을 부르시고 또 함께 새벽 예배단을 여전히 쌓고 또 하나님 섬기며 하나님께 쓰신 성경 말씀을 조금 읽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종에게 말씀을 한두 마디 바르게 해석할 지혜와 힘을 내려 주옵시며 또 모두들에게 성경 말씀의 교훈을 기억하며 마음에 새기는 은혜를 주시기를 소원하며 늘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 안에서 믿고 순종하며 생활하며 하나님께 주시는 큰 평안과 복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주의 긍휼의 손으로 항상 붙드시는 주님, 은혜와 평강을 각 심령과 가정과 일터에 주시기를 원하며 주님 이 나라를 긍휼히 여기셔서 이제까지 은혜로 지키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심 같이 간섭하시고 지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보살펴 주시옵소서. 우크라이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또 이스라엘 땅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역대상 8장 베냐민 자손들 1절부터 보십시다. 베냐민의 낳은 자는 맏아들 벨라와 둘째 아스벨과 셋째 아하라와 넷째 노하와 다섯째 라바며 벨라에게 아들들이 있으니 곧 앗달과 게라와 아비훗과 아비수아와 나아만과 아호아와 게라와 스부반과 후람이며 자, 1절부터 5절은 벨라와 베냐민의 아들들과 맏아들 벨라의 아들들에 대해 증거합니다. 베냐민의 아들들은 벨라와 아스벨과 아하라와 노하와 라바 다섯 명이었습니다. 야곱과 그의 아들들이 요셉의 초청으로 애굽에 내려갈 당시에 베냐민의 아들들은 10명이었다고 보입니다. 창세기 46장 21절에 보면 그들은 벨라, 베겔, 아스벨, 게라, 나아만, 에히, 로스, 무빔, 훗빔, 아릇 이렇게 10명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430년이 지나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당시에는 민수기 26장 38절 이하에 보면 베냐민 지파가 벨라, 아스벨, 아히람, 스부밤, 후밤 등 다섯 가족이 되었다. 많이 10명의 자녀들 중에 많이 죽은 것 같고 다섯 명의 가족들이 번창해서 다섯 가족들이라고 돼 있고 남자 장정만 45,600명 그래도 꽤 번창하였습니다. 역대기의 족보는 차이가 있습니다. 역대상 7장 6절은 베냐민의 아들들을 벨라, 베겔, 여디아엘 세 명이라고 말하는데 오늘 본문 8장 1절은 베냐민의 아들들을 다섯 명이라고 말합니다. 역대기의 족보에서 아들들의 이름이 다른 경우들도 있고 또 이렇게 수가 다른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아마 몇 가지 이유 때문일 것입니다. 첫째로 족보에서 아들들의 이름은 선택적인 것 같습니다. 모든 자들을 다 열거하지 않고 선택적인 의미가 있어 보이고 또 어떤 때는 아들들과 손자들의 구분도 분명하지 않습니다. 그냥 아들인 것처럼 쭉 열거되어 있지만은 손자가 열거되는 경우도 있어 보입니다. 사실 히브리어에서 아들이나 손자나 우리처럼 그렇게 단어가 따로 있지 않고 그냥 벤이라고 하는 아들이라는 말을 가지고 다 통용되고 아버지나 할아버지도 아비라는 아브라는 말이 아버지라는 말인데 아브라는 말이 아버지도 또 할아버지도 사용되는 그런 단어입니다. 둘째로 한 사람이 두 개 이상의 이름을 갖는 것도 빈번하죠. 그것은 우리도 비슷하고 사람의 어떤 사람은 이름이 두 개 집에서 부르는 이름 호적상의 이름 뭐 그런 이름이 있는 사람들이 자주 있습니다. 셋째로 베냐민 지파는 특히 사사 시대에 거의 멸절된 적이 있었습니다. 사사기 20장에 나와 있지. 그러나 그 지파는 하나님의 긍휼로 다시 많이 번창했고 그 후에 이스라엘의 초대 왕까지 배출하였습니다. 넷째로 역대기의 족보는 바벨론 포로 귀환 후에 자손들을 주로 말한 것이라고 보입니다. 여하튼 차이가 좀 있습니다. 베냐민의 맏아들 벨라는 아홉 명의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홉 명이 여기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앗달, 게라, 아비훗, 아비수와, 나아만, 아호와, 게라, 스부반, 후람. 6절 보십시다. 에훗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저희는 게바 거민의 족장으로서 사로잡아 마나핫으로 가되 곧 나아만과 아히야와 게라를 사로잡아 갔고 그가 또 우사와 아이웃을 낳았으며 자 6절 7절은 에훗의 아들들을 증거하는데 에훗은 열두 사사들 사사기의 사사들이 전부 12명인데 열두 사사들 중에 두 번째인 사사 에훗을 가르치는 것 같습니다. 사사기 3장 15절에 보면 에훗은 게라의 아들이었는데 벨라의 아들 중에 게라가 두 명 있는데 그중 하나일 것입니다. 게라의 아들 에훗. 8절 보시다. 사하라임은 두 아내 후심과 바하라를 내어보낸 후에 모압 땅에서 자녀를 낳았으니 그 아내 호데스에게서 낳은 자는 요밥과 시비야와 메사와 말감과 여우스와 사기야와 미르마라. 이 아들들은 족장이며 또 그 아내 후심에게서 아이둡과 엘바알을 낳았으며 엘바알의 아들들은 에벨과 미삼과 세메시니 저는 오노와 룻과 그 향리를 세웠고 향리란 말이 드러나는데 그냥 마을이라는 뜻이죠. 그 마을을 세웠고 또 브리아와 세만이 저희는 아얄론 거민의 족장이 되어 가드 거민을 쫓아내었더라. 자, 사하라임의 자손들에 대해 증거하면서 그가 누구의 아들인지 모르나 베냐민 지파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는 아내를 셋이나 취하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이름은 후심, 바하라, 호데스였고 자, 그들에게서 여러 명의 자녀들이 출산되었습니다. 자, 14절 보십시다. 아히요와 사삭과 여레못과 스바데아와 아랏과 에델과 미가엘과 이스바와 요한은 다 브리아의 아들들이요. 스바디아와 무슬람과 히스기와 헤벨과 이스므레와 이슬리야와 요밥은 다 엘바알의 아들들이요 야김과 시그리와 삽디와 엘리에네와 실르데와 엘리엘과 아다야와 분하야와 시므라스는 다 시므이의 아들들이요 이스반과 에벨과 엘리엘과 압돈과 시그리와 하난과 하나냐와 엘람과 안도디야와 이브디야와 분우엘은 다 사삭의 아들들이요 삼스레와 스하랴와 아달랴와 야아레시야와 엘리야와 시그리는 다 여로함의 아들들이니 이는 다 족장이요 대대로 두목이라 예루살렘에 거하였더라. 자, 사하라임의 자손들 중 엘바알과 시므이와 사삭의 아들들에 대해 증거하고 또 여로함의 아들들에 대해 증거하는 구절이죠. 여로함에 대해서는 그가 누구인지 누구의 아들인지 분명치 않지만은 본문에 기록된 이름들은 다 베냐민의 족장들이라 그렇게 되어 있고 29절 계속 보십시다. 기브온의 조상 여이엘은 기브온에 거하였으니 그 아내의 이름은 마아가며 장자는 압돈이요 다음은 술과 기스와 바알과 나답과 그돌과 아히오와 세겔이며 미글롯은 시므아를 낳았으며 이 무리가 그 형제로 더불어 서로 대하여 예루살렘에 거하였더라. 이게 29절로 32절은 기브온의 조상 여히엘의 자손들에 대해 증거합니다. 본문에는 여히엘의 이름이 없어서 조그만 글씨로 되어 있습니다. 역대상 9장 35절에 보면 기브온의 조상이 여히엘이라고 언급합니다. 그가 누구의 아들인지는 분명치 않으나 그의 족보가 중요한 것은 그의 자손 중에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32절의 미글롯과 33절의 넬도 그의 아들이었고 여이엘은 모두 10명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33절 계속 봅시다. 넬은 기스를 낳았고 기스는 사울을 낳았고 사울은 요나단과 말기수아와 아비나답과 에스바알을 낳았으며 본절과 9장 39절에 기스의 아버지로 언급된 넬은 사울의 숙부 넬이 아니고 여이엘, 아비엘이라고도 부르는 여이엘의 다른 이름인 것 같습니다. 사울의 아들들은 요나단과 말기수아와 아비나답과 에스바알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34절 계속 봅니다. 요나단의 아들은 무립바알이라 무립바알 그것이 성경의 사무엘서에 나오는 무비보셋을 가르친 인물이라고 보입니다. 무립바알 혹은 무비보셋 무립바알이 미가를 낳았고 미가의 아들들은 비돈과 멜렉과 다레아와 아하스며 아하스는 여호아다를 낳았고 여호아다는 알레멧과 아스마웻과 시므리를 낳았고 시므리는 모사를 낳았고 모사는 비느아를 낳았으며 비느아의 아들은 라바요 그 아들은 엘르아사요 그 아들은 아셀이며 아셀에게 여섯 아들이 있어 그 이름이 이러하니 아스리감과 보그루와 이스마엘과 스하랴와 오바댜와 하나니라. 아셀의 모든 아들이 이러하며 그 아우 에색의 아들은 이러하니 그 장자는 울람이요 둘째는 여우수요 셋째는 엘리벨렛이며 울람의 아들은 다 큰 용사요 활을 잘 쏘는 자라. 아들과 손자가 많아 모두 150인이었더라. 베냐민의 자손들은 이러하였더라. 34절 이하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의 자손들에 대해 증거합니다. 사울은 범죄함으로 그와 그의 아들들이 거의 다 죽었고 그 자손들이 거의 다 망하였으나 다윗의 배려로 요나단의 아들 사울의 아들 요나단도 죽었지만은 전쟁에서 그 아들 므비보셋 본문의 므립바알은 후한 대접을 받았고 그 아들 요나단의 아들 하나밖에 남지 않았다고 봅니다. 그 므비보셋이고 본문에는 므립바알이라고 말하는 인물인데 그 자손이 번창했다. 그래서 다윗이 그를 아들처럼 대접하고 대우하고 그 자손들이 번창하였습니다. 이것은 다윗이 요나단과 맺은 언약을 이룬 것이었습니다. 요나단은 믿음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자기 병기 든 소년만 데리고 적 진영에 들어가 싸운 적이 있었습니다. 그는 그의 병기 든 소년에게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믿음 있는 자의 말이었습니다. 그날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도우셨고 크게 승리케 하셨습니다. 사무엘상 14장에 나와 있는 내용이죠. 요나단은 믿음의 소년 다윗이 블레셋 장수 골리앗을 쳐서 이겼을 때 그를 즉시 알아보고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했고 다윗과 언약을 맺었고 그 언약을 지켰습니다. 사무엘상 18장에 보면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연락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18장 1절에 그랬고 3절에 보면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또 표현이 그렇게 나옵니다.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다고 증거합니다. 또 사무엘상 20장 42절에 보면 다윗과 요나단이 마침내 서로 헤어지게 되었을 때에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너와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다윗은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으로 들어오니라. 요나단의 부친 사울이 자꾸 다윗을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부득이 헤어지게 되었을 때 그렇게 말하며 헤어졌습니다. 후에 요나단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죽었을 때 다윗은 그의 죽음을 심히 가슴 아파했습니다. 사무엘하 1장 26절에 보면 그는 내 형 요나단이요 내 형 요나단이요 내가 그대를 애통함은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승하였도다. 참 친구 다윗과 요나단, 요나단은 왕의 아들 왕자고 다윗은 일개의 신하였지만은 그러나 요나단과 다윗은 하나님 안에서 거룩한 사랑으로 서로를 귀히 여기고 생명같이 사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형제에 대한 사랑과 신실함이 있었던 요나단, 그렇죠? 믿음이 있는 인물이었어요. 사울 부친 사울은 믿음이 없었지만 아들 요나단은 믿음이 있었고 또 다윗도 믿음이 있어서 믿음 안에서 서로를 귀히 여기고 또 언약을 맺고 하였던 그 요나단의 자손들을 번창케 했다. 사울의 다른 아들은 다 죽고 망했지만 사울 가문이 망했지만 요나단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 그것을 역대기에서 우리가 읽습니다. 두 가지만 기억해 보십시다. 본장의 교훈으로 첫째, 사사기 19장 이하에 보면 아마도 사사시대 말기였죠. 베냐민 자손들이 심히 악하고 음란하여 이스라엘의 다른 지파 사람들이 연합하여 그들을 응징하였는데 그때 이스라엘의 군사가 40만 명 또 베냐민 군사는 2만 6천 7백 명이었는데 그 전쟁에서 1, 2차, 1차, 2차 전투에서 이스라엘 군사는 4만 30명이 전사했고 제3차 전투에서는 베냐민 군사들이 600명만 남고 다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지파가 거의 멸절된 지경이 되었죠. 그것이 베냐민 지파의 역사입니다. 이처럼 심히 악하고 음란한 베냐민 지파는 하나님의 징벌을 받아 거의 멸절되었지만은 오늘 본문은 베냐민 자손들이라고 제목 붙이지 않았습니까? 예. 그 베냐민 지파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로 보존되었고 그 자손들이 번창하였다는 것을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 우리의 성화, 우리의 강건함, 우리의 평안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고 누릴 수 없습니다.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도 또 우리 나라도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로 평안을 얻게 될 것입니다. 개인도 가정도 우리 교회도 교회의 현재와 미래도 또 우리가 사는 자유 대한민국도 그렇죠. 지금 상황을 보면은 북한은 점점 핵 전력을 가지고 아주 우리나라를 옥죄어오고 그러니까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은 핵 공갈이라고 그러죠. 툭 하면은 너 가만 안 둘 거야. 핵미사일 몇 개만 쏘면 너희 서울이 불바다가 되는 줄 알아. 아마 그럴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벌벌 떨고 예 형님 말씀대로만 하세요. 원하는 대로 우리가 다 하겠습니다. 마치 깡패 두목한테 그렇게 잡힌 그런 불쌍한 신세가 되는 이 나라입니다. 미국이 언제까지 도와주겠습니까? 또 우리나라의 어떤 부류의 사람들은 미국 물러가라. 한미동맹 그것 다 필요 없다. 우리는 우리 민족끼리 한다.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미국 물러가면 그 다음에는요? 그 다음에는 서로 사이좋게 지내는 것입니까? 깡패 앞에 깡패가 하는 대로 그냥 예예 그렇게 복종하면 평안이 오겠죠. 깡패를 그렇게 다루는 것입니까? 이 나라의 평안 우리가 볼 때 아 참 이 나라가 안보가 이 지경이 되었구나. 이 지경이 되었구나. 그러니까 이렇게 북한이 핵을 개발할 능력도 없고 의지도 없고 핵 개발 안 할 거라고 떠들어댔던 앞서간 많은 대통령들 또 지도자들은 다 지금 어디 갔습니까? 그 핵 개발한 것이 그것도 남한 측입니까? 미국 때문입니까? 이 정신없는 사람들 천지인 이 사회가 이게 도대체 제정신인가? 제정신인가? 젊은이들도 생각을 똑똑히 해야 되지. 그 제정신인가? 정말 한 대 얻어맞아야 정신을 차리겠는가? 얻어맞는다는 말은 북한의 핵미사일이 저러다 한 번 하나가 떨어져야 제정신을 차리겠습니까? 쉽게 막아내기도 어려운 점점 이제는 단거리 미사일 무슨 또 무슨 요격이 어려운 무슨 스칸데르 미사일인지 뭐 그런 미사일 또 핵탄두가 다탄두 미사일 그 말은 하나 쏘는데 그것이 공중에서 여러 개의 탄두가 쪼개져 가지고 여러 곳으로 떨어지는데 그건 어떻게 막아내겠습니까? 그것을 막아내면 그런 일이 있으면 너희 나라는 끝장난다. 그런 서로 그것이 지금 미국이랑 러시아나 중국이나 서로 대결하는 다 핵을 가진 세계 핵을 가진 나라가 한 다섯 개인가 몇 개 되지 않습니까? 핵은 핵으로 대치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2차 세계대전에서 우리가 경험한 것이 아닙니까? 예. 그렇게 일본이 대제국이지만 핵폭탄 하나 때문에 그 두발 때문에 그들이 무조건 항복하지 않았습니까? 핵이 그런 폭탄입니다. 핵을 핵으로 대처, 핵을 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핵을 핵으로 대처하지 않고서는 안보가 없는 것이 현실인데 그런 현실을 무시하고 괜찮다고 우리는 다 사이좋게 아 우리 서로 다 잘 사이좋게 지낼 수 있다고 그런 노래만 안보 노래만 평안 노래만 부르고 있을 수 없지 않느냐. 아, 이 현실을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의 긍휼을 더욱 의지하게 된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평안하고 우리 가정도 이만큼 평안하고 우리 교회도 이만큼 평안하고 우리나라도 이제까지 이만큼 평안한 줄을 바로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우리가 사모하고 의지해야 된다. 그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원하고, 둘째로 우리가 악한 사울의 가정은 망했지만은 그 중에서도 경건했던 요나단의 자손들은 남겨졌고 번창했다. 이거를 오늘 본장에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지만은 그 교훈, 그 요점은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베냐민 지파도 왕성하게 번창했다. 그냥 번창했다. 그 사울 가정은 다 망했지만은 요나단의 자손들이 번창했다는 것을 보이고 있습니다. 경건한 자의 자손은 결코 망하지 않고 번창할 것이다. 번창할 것이다. 다윗은 시편 37편에서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저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구워주니 그 자손이 복을 받는, 다윗의 시지요 이것이. 예. 그렇게 시편 37편은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8절에 우리 요절의 말씀을 알죠.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그것이 경건입니다. 경건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금생의 유익이 뭡니까? 몸의 건강, 경제의 안정, 또 가정적 평안, 사회적 평안. 이 사실은 경건의 유익이고 경건하게만 살아요. 늘 말하듯이 합정동 교회가 그런 사명도, 합정동 교회 교인들이 경건하게 바르게 살면 북한의 미사일이 날라오다가도 이 합정동도 중요하죠. 여기에 당리발전소가 있으니까 이거 부숴버리면은 이 주위가 암흑천지가 되겠지요. 그러니까 미사일이 분명히 날라올 때인데 전쟁이라면 날라봐도 그 미사일이 다 한강으로 떨어지게 그렇게 되기를 기도하고 성도들이 믿음으로 바로 살아야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고, 금생과 내생, 내생의 약속은 영생의 약속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는 것은 경건이다. 경건의 유익이며 복이다. 오직 우리는 경건하게 살고 계명 순종하며 살기만을 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베냐민 지파는 다 멸망하여 할 지경이었지만은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로 번창함이 있고 경건한 요나단의 가문이 망하지 않고 존속하며 또 하나님의 긍휼의 복을 입은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읽었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이미 은혜로 구원함을 주시고 그 은혜 안에 살게 하셨사오니 주님, 주의 은혜만 의지합니다. 사모합니다. 늘 그 은혜 안에 살게 도와주시고 또 경건하게 계명 순종하며 살게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남은 생도 주께 의탁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